VOA 세계뉴스입니다. 일본과 중국 고위 관리들이 오늘 동중국해 내 분쟁 수역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후나코시 다케이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과 홍량 중국 외교부 국경해양 담당 국장이 이끈 양국 고위급 대표단은 이날 일본 도쿄에서 고위급 회담을 가졌습니다. 회담에 앞서 홍 국장은 일본과의 해양 협력을 모색하고 있으며 심층적 대화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회담에서 다뤄진 동중국해 사안과 관련해 일본 정부 대변인 마스노 히로카즈 일본 관방장관은 기자들에게 타이완 주변에서의 중국의 지속적인 훈련에 대해 매우 관심을 가지고 주시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타이완 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은 일본의 안보뿐 아니라 국제사회 전체의 안정에도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해 11월 있었던 최근 회담에서 홍 국장은 일본 측에 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동중국해의 섬들 인근 수역에서 일본 선박들을 철수시킬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양국은 지난달 분쟁 해역에서 발생하는 항공 및 해상사고 해결을 돕기 위한 고위급 군사 한라인을 설치한 바 있습니다. 이번 회담은 지난 2012년에 시작돼 정기적으로 실시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가 우크라 동부 격전지 바흐무트에 대한 초토화 전술을 구사한다고 우크라 육군 총사령관이 오늘 밝혔습니다. 올렉산드르 시르스키 우크라이나 육군 총사령관은 이날 우크라이나 미디어 군사센터가 인용한 논평에서 적들은 이른바 초토화 전술로 전환했다면서 공습과 포격으로 건물과 진지들을 파괴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러시아의 용병기업 바그너의 대원들이 지쳤기 때문에 러시아 군들은 해당 도시에 특수부대와 공수부대를 투입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의 바흐무트 방어는 계속되고 있으며 상황이 어렵지만 통제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주의 소도시 바흐무트에 대한 러시아의 공격은 지난해 2월 시작된 러시아의 침공 이래 가장 큰 전투에 초점이 되어왔다고 로이터통신은 분석했습니다. 한편 우크라군 총참모부는 어제 지난 24시간 동안 40여 차례 러시아군 공격을 격퇴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러시아군은 바흐무트 서쪽 지역에 대한 진격에 실패했으며 또 다른 동부 지역 아우디우카에 대한 공격에서도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어제 압둘라 빈 자이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 외교장관과 전화통화를 가졌습니다. 양국 외교장관은 이날 통화에서 예멘의 평화 정착 문제를 비롯한 양자 및 영내 문제를 논의했다고 국무부는 밝혔습니다. 또한 블링컨 장관은 중동 지역의 라마단 금식 성월 기간 지역 내 진정을 촉구하는 한편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긴장 완화가 시급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두 국가 해법에 대한 미국의 지속적인 약속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날 양국 외교장관 통화는 미국의 제재를 받아온 이란이 지난 5일 8년 만에 아랍에미리트 주재 대사를 임명하는 등 아랍에미리트가 중동 내 국가들과의 외교관계 복원에 박차를 가하는 데 이루어졌습니다. 미국 기밀문건 유출 사태가 계속되는 가운데 미 국방부가 어제 관계기관 합동조치를 강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사브리나 싱 국방부 부대변인은 성명에서 국방부는 소셜미디어 사이트에 유포되고 있는 민감하고 기밀 수준이 높은 자료들을 포함한 것으로 보이는 촬영본 문서들의 타당성을 계속 검토 및 평가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 문건들이 미국의 국가 안보와 동맹국 및 파트너들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을 평가하는 데 초점을 맞춘 관계기관 합동 노력이 강화됐다면서 이들 국가들과 해당 내용을 논의하는 한편 의회 위원회에 이를 알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미 뉴욕타임스, 워싱턴포스트, 월스트리트저널 등 주요 매체들은 8일 최근 소셜미디어상에 유출된 미국 기밀문건을 통해 미국이 적성국 외 동맹국들에 대해 감청을 해온 사실이 드러났다고 보도했습니다. 해당 문건은 미 중앙정보국 CIA 등 미 정보기관들이 생산해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과 마크 밀리 합참의장 등에게 정보보고 형식으로 전달한 기밀자료들입니다. 이 중에는 우크라이나의 전장 정보와 러시아 정부 관련 정보를 비롯해 한국, 영국, 이스라엘, 튀르키예, 아랍에미리트 정부 관련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4월 12일 월요일 VOA News Today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한국 대통령실은 미국 정보기관의 국가안보실 감청 정황을 담은 외신 보도와 관련해 필요할 경우 미국에 합당한 조치를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의원들이 윤석열 한국 대통령에 대한 의회 연설 초청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이른바 수중 핵 어뢰로 알려진 핵 무인 수중 공격정 해일의 수중 폭발 시험을 또다시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흐리다 오후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새벽부터 오후까지는 가끔 비가 오는 것도 있겠습니다. 최저기온 2도에서 13도, 최고는 6도에서 21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1 내지 3, 서해 앞바다 0.5 내지 2.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한국 대통령실은 오늘 미국 정보기관의 국가안보실 감청 정황을 담은 외신 보도와 관련해 양국의 상황 파악이 끝나면 필요할 경우에 미국 측에 합당한 조치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같이 언급한 뒤 이런 과정은 미한 동맹 간 형성된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지금 미국 언론에서 보도된 내용은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며 지금 미 국방부도 법무부에 조사를 요청한 상황이고 사실관계 파악이 가장 우선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유출됐다고 주장하는 자료 대부분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내용으로 미국에서는 유출 자료 일부가 수정되거나 조작됐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며 특정 세력 의도가 개입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와 함께 미한 정상회담을 앞둔 시점에서 이번 사건을 과장하거나 혹은 왜곡해서 동맹관계를 흔들려는 세력이 있다면 많은 국민에게 저항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앞서 미국의 뉴욕타임스 신문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미군 기밀 문건이 소셜미디어에 유출된 사건과 관련해 미국이 한국 등 동맹국들을 감청해온 정황이 드러났다고 8일 보도했습니다. 미국 의원들이 윤석열 한국 대통령 의회 연설 초청을 환영했습니다. 하원 외교위 인도태평양 소위원장인 영킴 의원은 한국과의 경제 및 안보 협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화당 소속의 영킴 하원 의원은 6일 우리가 미한동맹 70주년을 기념하는 가운데 윤석열 한국 대통령의 워싱턴 방문을 환영하길 고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오는 26일 미국을 국빈 방문하는 윤 대통령이 의회 연설에 공식 초청된 데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한국전쟁 이후 한국에서 자란 한국계 미국인으로서 그리고 인도태평양 소위원장으로서 나는 미한 양국의 파트너십을 소중히 여기고 이를 강화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북한과 중국 공산당의 점증하는 공격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에서 영내에서 한국과 자유를 사랑하는 동맹국들과의 경제 및 안보 파트너십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의원과 함께 하원 외교위 대표단 자격으로 최근 한국을 방문한 공화당의 마이클 룰러 하원 의원도 이날 트위터를 통해 이달만 윤 대통령의 국빈 만찬과 의회 연설을 환영하기를 고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이 중국, 러시아와 같은 영내 다른 폭군들과 점점 더 밀착하고 남쪽의 이웃과 미국의 이익, 자유세계, 안정을 계속 위협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평화 유지에 전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케빈 메카시 하원의장과 하킴 제프리스 하원 민주당 대표, 척시모 상원 민주당 대표와 미치 맥코넬 상원 공화당 대표는 미한동맹 70주년을 기념해 윤 대통령을 오는 27일 의회 합동회의 연설에 공식 초청했습니다. 한국 대통령의 미의회 합동회의 연설은 2013년 이후 10년 만입니다. VOA 뉴스 이준입니다.
미 국무부는 의회가 오늘 26일 미국을 국빈 방문하는 윤석열 한국 대통령을 합동회의 연설에 초청한 데 대해 환영의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6일 VOA의 논평 요청에 윤 대통령의 의회 합동회의 연설 초청은 미한 동맹의 폭과 범위를 보여주는 또 다른 사례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케빈 맥카시 하원 의장실은 상원과 하원 민주당과 공화당 지도부가 미한동맹 70주년을 기념해 윤 대통령을 오는 27일 의회 합동회의 연설에 공식 초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4일자로 작성된 초청장에는 메카시 의장과 함께 하킴 제프리스 하원 민주당 대표, 척 슈머 상원 민주당 대표와 미치 맥코넬 상원 공화당 대표가 서명했습니다. 이들은 초청장에서 올해는 미한동맹 70주년을 맞이해 우리 파트너십의 성과를 되새기고 민주주의와 경제번영, 세계평화에 대한 우리 공동의 의지를 재확인하는 특히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의회 합동회의 연설은 한국 대통령으로서는 2013년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 10년 만입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이달 말 미국 의회 연설을 통해 인권 우선 대북 정책과 대북 정보 유입의 중요성을 강조해야 한다고 인권 전문가들과 엘리트 출신 탈북민들이 말했습니다. 북한 인권이 협상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인권 전문가들은 오는 27일 미국 의회 합동회의에서 연설하는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북한의 인권 문제도 꼭 강조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7일 VOA에 미국 의회가 전통적으로 북한의 인권 개선을 지지한다는 점을 설명하면서 윤 대통령의 연설에서도 북한 인권 문제가 제기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Congress is supportive of efforts to deal with North Korea's human rights problem.
킹 전 특사는 의회는 북한 인권 문제를 다루려는 노력을 지지한다며 미국은 북한 인권법을 채택했고 그것을 주기적으로 연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 인권 문제는 미국과 한국이 매우 동의하는 많은 사안 중 하나라며 이번 연설에서 북한의 인권 문제가 제기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킹 전 특사는 윤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한 두 나라의 지속적인 협력을 강조하길 바란다면서 미국 의회에서 북한 인권법 재승인 법안 통과가 지연되는 것에 대해 윤 대통령이 이 법안의 통과를 기대한다고 말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의 그레그 스칼라트 사무총장은 윤 대통령이 이번 의회 연설을 통해 인권 우선 정책을 강조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It is time for a paradigm shift. Let's lead with human rights.
윤 대통령이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선언하며 인권으로 이끌자고 말하길 바란다는 것입니다. 특히 윤 대통령이 모든 성분 계층에 맞춤화된 콘텐츠에 의지하는 진지한 정보 캠페인이 포함된 인권 우선적 대북 정책을 시행하자고 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스칼렛 사무총장은 지난 30년간 핵과 미사일 문제, 대북 정책과 협상을 집중하고 인권은 이에 대한 장애물로 무시했지만 긍정적 결과가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을 계기로 한국과 미국이 첨단 기술을 통해 북한 주민들이 휴대전화로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노력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엘리트 출신 탈북민들도 윤 대통령이 북한 인권 문제의 심각성을 국제사회에 환기하는 것뿐 아니라 북한 당국자들의 의식을 깨우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고위층 자녀로 워싱턴에서 활동하는 이연승 글로벌 평화재단 연구원입니다.
사실은 진짜 국제사회도 알리는 게 중요하지만 내부에 알리는 게 사실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본인들, 사회를 이끄는 사람들도 이제 한마디로 말해서 그 인권 유린을 저지르는 이 가해자들도 사실은 그들이 자기네가 인권 침해를 한다는 생각을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기네는 당에 충성을 하고 자기네한테 주어진 임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이것이 인권 유린이고 이것이 범죄라는 것을 사실은 알려줘야 그 사람들도 망설이거든요. 이제 그런 걸 할 때.
이현승 연구원은 윤 대통령이 미국 의회 연설에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두 가지를 꼭 강조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꼭 두 가지만이라도 좀 강조를 해 주셨으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첫째는 북한 인권이 바게닝 칩, 협상 카드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명확히 이제 언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북한 주민들의 양도 불가한 권리라는 것을 명확히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는 북한 독재자가 인권 유린의 정점에 있는 사람인데 이것을 이제 윤 대통령께서 북한 인권 유린의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 독재자에게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면은 예, 북한 인권이나 또 주민들의 자유에 대해서 또 좋은 정책이나 이제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북한 내 심각한 인권 침해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독재 체제는 분리해서 볼 수 없기 때문에 인권 범죄 책임이 최고 지도자에게 있음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2019년 한국에 망명한 류현우 전 쿠웨이트 주재 북한 대사 대리는 윤 대통령이 남북관계의 특수성이나 협상 조건에 관계없이 어떤 상황에서도 북한 인권에 대해 일관성을 유지하겠다고 밝혔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자유, 뭐 민주주의, 뭐 인권 이런 그 자유 진영이 가지고 있는 그 자기 가치관에 대해서는 흔들림 없이 이걸 일관성 있게 이걸 가지고 가야 되는데
류 전 대사 대리는 또 윤 대통령이 연설에서 북한 변화의 주체가 주민들이란 사실과 그들을 깨우는 국제사회의 노력이 우선적으로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우선 변화의 주체이게 되면 뭐 예를 들어서 뭐 쿠데타라든가 무슨 뭐 모든 활동의 혁명의 주체가 다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우식을 변화시키기 위한 이게 제일 첫 단계라고 봅니다. 인권도 뭐 인권이라는 그 주체가 우리라는 걸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 자각을 할 수 있게끔.
세계 70개 이상의 시민단체와 개인 활동가들이 연대한 북한 자유연합의 수전 솔티 의장은 윤 대통령이 북한 주민들의 인권 문제를 전면에 내세우는 최근 상황에 대해 매우 고무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윤 대통령이 미국 의회 연설에서 이에 대해 다시 강조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중국 내 탈북민들의 생명을 구하고 북한 주민들에게 객관적인 정보를 보내는 캠페인을 강화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숄티 의장은 그러면서 우리는 북한 주민들이 한국, 미국 국민과 마찬가지로 같은 권리를 갖길 원한다면서 윤 대통령이 이런 점을 연설에서 강조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We want the people of North Korea to have the same rights as people of South Korea in the United States. That we're not their enemy. That they're the enemy of the North Korean people is Kim Jong-un.
숄티 의장은 한국과 미국 국민은 북한 주민들의 적이 아니며 그들의 적은 김정은이라고 말했습니다. VA 뉴스 김영권입니다.
한국 기업들의 대미 투자가 확대되는 가운데 미국 주요 정치인들도 한국 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한 동맹이 안보 중심에서 무역과 투자까지 아우르는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진화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카말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이 6일 조지아주 달튼에 위치한 한국 기업인 하나큐셀 태양광 모듈 공장을 찾았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이 자리에서 하나큐셀이 250만 개의 태양광 패널 주문을 받았다는 사실을 직접 발표했습니다. 이날 발표된 사업은 하나큐셀이 미국 에너지 기업 서민리지 에너지 SRE에 250만 개의 태양광 패널을 납품하고 SRE가 미국 내 14만 개 주택과 사업체에 1.2 기가와트 규모의 태양광 에너지를 공급한다는 내용입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출범 이래 우리 행정부는 역사상 최대 규모의 태양광 에너지를 투자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미국의 청정에너지 기술과 경제를 구축할 수 있도록 부품과 재료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접근을 보장하기 위해 국내 공급망을 강화했다는 겁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우리는 기업들이 미국산 태양광 패널을 구매하도록 장려하기 위해 세액 공제를 제공했고 달튼의 하나큐셀 공장과 같은 공장을 짓고 확대하기 위해 수십억 달러를 더 투자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같은 날 조지아주를 지역구로 하는 존 후스프 민주당 상원 의원은 한국에서 최태현 SK 회장과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LG 임원진 등 한국 기업인들과 회담했습니다. 오스프 원씨는 이번 회담에 대해 조지아주와 한국 간 경제적 파트너십을 심화하고 무역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스프 의원이 경제 사절단을 이끌고 한국을 방문한 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상원 의원이 된 저태인 지난 2021년 한국을 처음 방문했을 땐 대선 후보였던 윤석열 대통령과 현대, 하나 등 재계 인사들을 만나 한국 기업들의 대규모 대미 투자를 위한 막후 협상을 주도하게 됐습니다. 최근 한국 기업들의 대미 투자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워싱턴 정치권도 투자 촉진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건 미한 관계의 진화를 보여주는 한 단면이라는 평가입니다. 조셉 디트라니 전 육자회다 미국 측 차석대표는 7일 VOA 전화통화에서 미한 양국은 포괄적 동맹관계로 발전했다며 이제는 북한과 같은 국가안보 사안 외에도 경제적 상호 의존성과 무역 문제로 동맹이 확대됐다고 말했습니다.
That's what a comprehensive relationship, allied relationship is all about.
그러면서 한국과의 관계에 대한 워싱턴 정치권의 관심사가 북한 문제에 대한 양국 공존만이 아니라 무역 투자로 확대되는 추세는 미한 양국 동맹 관계가 매우 굳건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강조했습니다. 게리 세이모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량살상무기 조정관도 미한 관계에 대한 워싱턴 정치권의 관심사가 경제 부분으로 집중되는 추세라며 이는 미국이 중국에 대응하기 위해 일종의 동맹을 맺으려 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It's because the U.S. is trying to organize.
세이무어 전 조정관은 따라서 양국 경제협력과 한국의 대미 투자는 상당 부분이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것이라며 북한과는 무관하게 안전하고 안정적인 공급망을 만드는 것에 관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국은 첨단 기술 반도체와 배터리 등의 공급망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한국뿐 아니라 일본, 타이완 등 다른 나라에도 접근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앤드류 여킹 브루킹스 연구소 한국석자는 특히 지난 몇 년간 반도체와 전기차 배터리 분야에 대한 한국 기업들의 수십억 달러 투자에 주목하며 이를 통해 경제 안보가 미한 동맹의 중요한 부분으로 부각됐다고 말했습니다. 여석자는 미 의회가 윤석열 한국 대통령을 의회 연설에 초청한 것도 미한 동맹 70주년을 기념하는 것 외에도 부분적으로는 한국이 미국 경제에 기여하고 경제 협력을 강화한 것을 인식하는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VOA 뉴스 이준입니다.
북한이 이른바 수중 핵 어뢰로 알려진 핵 무인 수중 공격정 해일의 수중 폭파 시험을 또다시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잠항 시간과 거리를 더 늘려 시험에 성공했다고 주장했는데 주장대로라면 한국은 물론 일본 내 미군 기지까지 타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서울에서 김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대외관용 조선중앙통신은 국방과학연구기관에서 지난 4일에서 7일 수중 전략무기체계 시험을 진행했다고 8일 보도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4일 오후 함경남도 금야군 가진항에서 시험에 투입된 핵무인 수중공격정 해일 2형은 1000km의 거리를 모의해 동해에 설정된 타원과 팔자형 침로를 71시간 6분간 잠항, 4월 7일 오후 목표 가상 수역인 함경남도 단천시 용대항 앞바다에 도달했고 시험용 전투부가 정확히 수중 기폭됐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시험 결과 수중 전략무기 체계의 믿음성과 치명적 타격 능력이 완벽하게 검증됐다며 이 전략무기 체계는 진화되는 적의 각종 군사적 행동을 억제하고 위협을 제거하며 우세한 군사적 잠재력으로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이 해일에 수중 폭파 시험을 공개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북한은 앞서 지난달 24일 해일을 처음 공개하면서 노동당 제8차 대회 이후 지난 2년간 50여 차례 최종 단계 시험을 거쳤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은밀하게 작전 수역으로 잠항해 수중 폭발로 초강력 방사능 해일을 일으켜 적의 함선 집단들과 주요 작전항을 파괴 소멸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은 이어 지난달 28일에도 전술핵탄두 화산 32를 처음으로 공개하면서 해일 1형의 수중폭발 시험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첫 번째 실험에서 동해에 설정된 타원과 팔자형 침로를 80m에서 150m의 심도로 59시간 12분간 잠항한 후 함경남도 홍원만 수역에서 수중폭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두 번째 시험에선 600km 계선의 거리를 모의한 톱날과 타원형 침로를 41시간 27분간 잠항해 함경북도 화대군 앞바다에 도달했고 시험용 전투부가 정확히 수중 기폭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해일 2형의 잠항 시간과 거리가 대폭 늘어난 것으로 미루어 해일 1형을 대형화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방안보포럼 신종우 사무국장은 북한 주장대로라면 미한 정보자산이 촘촘하게 감시하고 있는 한국 동해를 우회해 남해까지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려는 의도라고 말했습니다.
1000km로 잠항거리를 늘린다는 것은 일단 동해에서 뭐 한미 어떤 해군 정보자산들이 감시를 하고 있으니까 공해상으로 돌아서 감시망이 취약한 남측이나 아니면 측면을 공격하겠다 그렇게 주장을 하면서 이제 자만거리를 강조한 것 같아요. 뭐 강조는 했는데 결국 북한은 주장일 뿐이고 이게 정확한 위치를 측정한다든지 아니면 배터리가 그렇게 장시간 동안 자망을 좀 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의문이 되는 상황이죠.
김동엽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자망거리 1000km라면 북한의 항구를 출발해 일본의 항구까지 충분히 도달할 수 있고 수상 함정을 이용하면 괌도 불가능하지 않을 것이라며 항구뿐 아니라 원거리의 항모단이나 상륙 강습단을 은밀하게 공격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사일 전문가인 한국의 권용수 전 국방대학교 교수도 해일 1형과 2형이 각기 다른 임무와 타격 대상을 두고 개발 중인 것으로 보인다며 해일 2형의 경우 특정 지점까지 선박으로 이동시킨 뒤 수중에 투입할 경우 공격 가능한 거리가 훨씬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해일 2형은 거리상으로 보면 1000km라는 거는 이제 한국 내 어떤 항구보다는 일본의 어떤 미군의 해군 기지, 그 다음에 또 항모 그룹을 임무 목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선박에 탑재를 해가지고 어느 임무까지 간 다음에 거기서 투입을 하게 된다면은 사실 뭐 1000km, 그 다음에 71시간 정도면은 충분한 성능이라고 볼 수가 있죠.
북한이 이번 시험이 적의 각종 군사적 행동을 억제하고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 진행됐다고 밝힌 것으로 미루어 최근 이루어진 미한일 연합 해상훈련 등에 대한 반발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미한은 최근 경북 포항 일대에서 미 해군 경항모급 강습 상륙함인 마킨 아일랜드가 참가한 가운데 사단급 상륙훈련인 쌍용훈련을 펼쳤습니다. 이어 미한1은 제주 남방 공해상에서 미국의 원자력 추진 항공모함 니미츠호가 참가한 가운데 대잠전훈련과 수색구조훈련을 벌였습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군사문제연구원 김열수 안보전력실장입니다.
항공모함 전단이 강습 상륙함 뿐만이 아니고 이것 자체가 항모 전단을 구성하는 거니까 그게 엄청난 이제 전력이 있게 되는 거잖아요. 순양함, 구축함, 전략잠수함, 보급함, 군수함 이런 것들이 다 붙어 있으니까 수중에서 핵폭탄이 터지게 되면 함정뿐만 아니라 그 주변 일대를 다 오염시키게 되는 거죠.
한국 군 당국은 북한의 이번 시험 징후가 사전에 명확히 드러나지 않은 점으로 미루어 사실 여부 등을 면밀히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해일이 처음 공개된 이후 지난달 27일엔 미한의 분석과 전문가 의견을 종합해본 결과 북한의 주장이 과장되고 조작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탐지와 대응이 어려운 수중 침투 전력을 잇따라 공개하면서 미국과 한국을 향해 다양한 핵 공격 능력을 위협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홍민 북한연구실장은 이달 중 미한 대잠수함 훈련이 이어질 것으로 알고 있다며 북한도 이에 대응해 도발을 지속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입장에서 봤을 때는 3, 4월에 대한 자신들의 대비, 그러니까 대응에 대한 일종의 카드들을 몇 가지 준비해 놨을 가능성이 있고 그것을 실험용과 결부시켜서 실험 목적도 달성하면서 대응용으로서의 위력도 가시하는 이 두 가지 용도를 다중적으로 아마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미한 군당국은 북한 무인 잠수정의 개발 과정과 추가 도발에 나설 가능성을 예의 주시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북한이 수중 핵 드론 해일의 역량을 과장했다고 미국 전직 고위 관리가 지적했습니다. 방사능 해일을 일으키지도 못하고 수중 폭발력도 약하다는 진단입니다. 다만 북한이 최근 공개한 화산 31 등 핵탄두 소형화 기술은 이미 오랫동안 축적돼 왔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북한의 핵 능력은 미국이 아니라 전적으로 한국을 공격하는 데 최적화되어 있다며 한국민은 북한을 적으로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반 벤 디펜 전 국무부 국제안보 비확산 담당 수석 부차관보와 데이비드 맥스웰 아태 전략센터 부대표를 조은정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맥스웰 부대표님, 북한은 신형 무기들의 일련번호까지 노출하며 역량을 세세히 밝혔습니다. 이처럼 무기 내역을 상세하게 공개하는 걸 어떻게 보십니까?
Yes, I think that they are really continuing to execute what I call their political warfare strategy.
북한은 한국을 전복시키고 미한 동맹을 갈라놓기 위한 정치전 전략을 계속 수행 중이라고 봅니다. 또 한국과 미국의 정치적 경제적 양보를 강요하는 협박 외교 전략을 수행하며 군사 역량을 강화 중입니다. 이 세 가지 노력은 상호 지원적이고 상호 보완적입니다. 북한의 무기 개발은 전쟁 수행에 초점을 맞추지만 정치전과 협박 외교를 뒷받침하기도 하죠. 분명한 건 김정은은 핵무기를 포기할 의사가 없다는 것입니다.
벤 디펜 전 부차관보님, 북한의 수중 핵드론 해일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러시아는 핵추진, 핵탑재, 수중 드론 포세이돈을 보유하고 있죠. 북한이 러시아와 대등한 역량을 갖추고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North Korea is not on par with Russia. The Poseidon, the Russian vehicle, is, as you said, nuclear powered.
아닙니다. 북한은 러시아와 동등한 수준이 아닙니다. 러시아의 포세이돈은 핵추진 방식으로 대륙간 고속 이동이 가능하며 아마 2 메가톤 위력의 핵탄두를 장착하고 있을 겁니다. 헤일은 소형 핵탄두를 장착한 더 커진 어뢰 형태입니다. 속도가 느리고 작전 구역 내에서만 운용 가능하며 10킬로톤 정도의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헤일이나 포세이돈 모두 방사능 헤일을 일으키지 못할 겁니다. 방사능에 오염된 바닷물로 목표물을 적시는 정도가 되겠죠. 목표물을 손상시키긴 하겠지만 방사능 헤일을 일으킨다는 것은 실제 역량이라기보다 정치적 효과를 노린 겁니다.
북한이 역량을 과장하는 건가요?
On that point, so is Russia. But North Korea clearly is trying to make people think they have something.
수중 핵드론과 관련해선 과장이 맞습니다. 러시아도 마찬가지고요. 북한은 포세이돈과 비슷한 무기를 보유한 것으로 비춰지길 원합니다. 하지만 실제 역량은 훨씬 떨어집니다. 분명히 정치적인 신호를 보내려는 것이죠.
북한의 헤일이 군사적 실효성이 있습니까?
I don't believe so in the sense that it's slow. It's potentially vulnerable during its long transit time to target.
실효성이 없습니다. 느리기 때문에 목적지까지 이동 시간이 길고 이때 대잠수함 전 부대의 공격에 취약하죠. 작전 구역의 해안 목표물 공격에 한정돼 있습니다. 또한 헤일에 장착할 크기의 핵무기는 수중 폭발 시 그리 파괴적이지 않습니다. 물이 폭발력을 대부분 흡수하기 때문에 같은 크기의 핵탄두를 훨씬 크고 강력한 북한의 탄도미사일에 탑재해 공중 폭발시킬 때보다 위력이 떨어지죠.
맥스웰 부대표님, 공중, 지상, 해상에서 핵폭발을 일으킬 수 있는 북한의 새로운 무기들이 한반도 유사시 미군 전개를 더 어렵게 하지 않을까요?
Any use of weapons of mass destruction complicates military operations. But that is why we train.
대량 살상 무기 사용은 군사작전을 항상 더 복잡하게 하지만 바로 그 때문에 훈련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이런 환경에서도 작전을 벌일 수 있도록 군대를 훈련시키는 거죠. 또 대량 살상 무기를 막을 수 있는 무기체계를 사용하고요. 이상적으로는 미사일 방어체계가 우리를 보호하길 바랍니다. 하지만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 사용은 진짜 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대량 살상 무기 사용에 맞서 싸울 계획이고 다양한 수단이 있습니다. 상륙작전은 여러 곳에서 펼쳐질 수 있고 북한뿐 아니라 우리도 기만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대량 살상무기 위협에 대응할 계획이 있습니다. 또한 미한 양국군은 이런 환경에서 작전을 계속 벌일 수 있도록 훈련받았습니다.
벤 디펜 전 부차관보님, 북한은 전술핵탄두 화산 31에 투발수단 8종을 담은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단거리 탄도미사일, 순항미사일, 초대형 방사포 등입니다. 북한이 제시한 증거가 전술핵탄두 소형화와 경량화 완성을 뜻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I think all of those weapon systems have long been assessed to be nuclear capable.
이 모든 무기 체계들은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것으로 오랫동안 평가돼 왔습니다. 북한이 공개한 사진 속 핵탄두 크기는 북한이 이미 핵실험으로 입증한 역량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북한의 전술 핵탄두 역량에 회의적인 외부 전문가들 사이에 약간의 긴장이 있었습니다. 최근 공개된 사진들이 그런 회의감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번에 목격한 것은 북한이 이미 지난 20여년간 입증해온 역량이라는 게 미국 정부 안팎의 주된 분석입니다.
북한이 핵탄두 소형화와 경량화 기술을 완성했다는 뜻인가요?
Not necessarily. We don't know how heavy that warhead is, but
꼭 그렇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사진상으로는 그 핵탄두의 무게를 알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제2차 세계대전에서 봤던 거대한 크기의 핵탄두를 연상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500kg의 탄도를 싣고 300km를 날아가는 미사일은 본질적으로 1세대 핵폭탄을 탑재할 수 있습니다. 북한이 지금까지 시연한 모든 미사일은 그 범위 안에 들어갑니다. 따라서 이 미사일들이 핵을 탑재할 수 있다는 것은 전혀 놀랍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스커드와 노동 등 북한의 1세대 미사일들도 핵 탑재가 가능한 것으로 평가돼 왔습니다.
맥스웰 부대표님, 북한의 신형 무기들은 전쟁 수행 전략에 어떻게 접목될까요? 한국을 핵무기로 타격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건가요?
I think it's very clear that is what their strategy is. And in fact, when we look at how they would have to attack
북한의 전략은 매우 분명합니다. 북한이 한국을 공격해 전쟁에서 승리하고 미한 동맹을 격퇴하려면 네 가지 행동이 필요합니다. 첫째는 공군력을 제압하기 위해 한국 전역의 공군 기지를 타격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한국이 모든 군사력을 동원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미군의 한반도 파병을 막는 것입니다. 이때 항구와 비행장이 매우 중요하죠. 마지막으로 증원 병력이 들어오기 전 한반도 전역을 빠르게 점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대량 살상 무기와 핵무기는 많은 시설을 파괴하는 데 매우 유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전쟁 초기에 공격할 고정시설들은 한국 방어에 핵심적이지 않습니다. 고정된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미한 양국은 북한이 공격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장소에서 작전을 수행할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북한은 한반도 무력 통일 작전에 따라 한국군과 미군을 공격할 역량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벤 디펜 전 부차관보님, 북한은 지상과 해상, 공중에서 핵폭발 모의 시험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핵과 미사일 역량을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확장 억제도 더욱 강화되고 현 상황에 더 맞춰져야 하지 않을까요?
Well, again, as the colonel said, I don't think we should be overestimating what's going on here.
우리는 현 상황을 과대평가해선 안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속도 조절 요인은 북한의 핵 비축 규모입니다. 북한은 여러 운반 수단을 갖췄는데 여기에 핵탄두를 어떻게 적용할지 결정해야 할 겁니다. 대륙간 탄도미사일, 중거리 탄도미사일, 준중거리 탄도미사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순항미사일, 그리고 실전 배치를 가정한 해일에 비교적 제한된 수의 핵탄두를 몇 개씩 할당할 것인지 결정해야 할 겁니다. 특히 단거리 미사일은 매우 중요한 재래식 전투 임무를 띠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모든 다양한 미사일들에 실제로 얼마나 많은 핵무기를 탑재할지 분명치 않습니다. 북한은 1990년대 중반부터 핵무기를 실전 배치해왔을 겁니다. 단거리 탄도미사일에 핵탄두를 탑재해 가장 먼저 배치했을 것이고요. 우리가 새로운 위협에 직면한 게 아니라는 거죠. 또한 미한 동맹은 매우 강력한 군사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재래식과 핵 모두에서 북한보다 우위에 있습니다. 북한은 재래식과 핵 어느 쪽에도 도전할 위치가 아니죠. 따라서 북한이 새로 공개하는 것들 때문에 당황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그건 솔직히 북한에만 이로울 테니까요.
맥스웰 부대표님, 한국의 전문가들은 북한 핵 역량을 상쇄할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미국이 한국에 전술 핵무기를 재배치할 시점이라고 보십니까?
Frankly, I don't think that is necessary. However, I strongly respect South Korea.
솔직히 저는 전술 핵 재배치가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한국에서 나오는 자체 핵무장이나 전술 핵 재배치 논의를 매우 존중합니다. 한국이 국방에 전적으로 전념하고 있고 북한에 맞서 자국을 방어하기 위해 모든 옵션을 검토한다는 걸 보여주니까요. 하지만 북한은 이런 논의로 야기되는 마찰을 매우 반길 것입니다. 북한은 미한 동맹을 갈라놓는 데 집중하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확장 억제를 계속 논의하고 계획과 공약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군사적 관점에서 전술 핵 재배치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군 지휘관들이 양국 대통령에게 최선의 조언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논의가 동맹을 해체하려는 북한의 정치전 전략에 말려들게 놔둬선 안 됩니다. 우리는 한국이 미국과 마찬가지로 자국 방위에 전적으로 전념하고 있다는 사실을 존중해야 합니다.
미한 양국은 2월 워싱턴에서 확장 억제 수단 운용 연습을 개최하고 공동 기획과 실행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미한 양국이 곧 나토식 핵 공유에 나설 것으로 예상하세요?
Well, I hate to make comparisons. I think, you know, there's a lot of apples and oranges between the NATO alliance, the Rocky.
비교하고 싶진 않습니다. 나토 동맹과 미한 동맹은 사과와 오렌지처럼 다릅니다. 확장 억제를 미한 동맹에 타당하고 올바른 방법으로 계속 발전시킬 것으로 믿습니다. 또한 미국은 확장 억제와 한국 방위에 전적으로 전념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도 자국 방위에 전적으로 전념하고 있고요. 동맹이 협력하면 확장 억제를 한국과 미한 동맹에 타당한 방식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봅니다. 나토 방식과 비슷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미한 동맹에 맞는 방식을 구상해야 합니다.
맥스웰 부대표님, 북한은 우리 민족끼리를 외치며 핵무기는 미국 공격용이라는 점을 암시했었습니다. 북한이 이제 핵무기로 한국을 겨냥하고 있다는 건 매우 명백합니다. 북한의 핵무기가 미국 공격용이라고만 생각했던 사람들은 순진했거나 북한에 속았던 걸까요?
Well, I think that an understanding of the nature of the Kim family regime and its objectives and its strategy.
김 씨 정권의 본질과 목적, 전략을 이해하면 북한이 모든 역량을 동원해 목표를 달성할 것이란 점을 깨닫게 됩니다. 불행히도 그 목표엔 한국 공격도 포함됐죠. 사실 한국 공격은 북한의 무엇보다도 중요한 목표입니다. 북한이 한국에 대해 핵무기를 쓰지 않을 것이란 건 그저 희망사항이었습니다. 북한은 한시도 그런 의도를 버린 적이 없습니다. 그건 한국을 전복시키려는 북한의 정치전 전략의 일부였습니다. 미국과 다른 나라들에 대항해 남북한이 더 연대하고 있다는 느낌을 만들려는 목적도 있었고요. 그걸 믿은 사람들은 북한의 속임수에 넘어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그 수준을 훨씬 넘었습니다. 윤 대통령의 말처럼 북한이 적이라는 걸 분명히 이해해야 합니다. 한국 국민 전체가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벤 디펜 전 부차관보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You know, and that contention was also just inconsistent with the capabilities North Korea actually had. It didn't even have the ability to reach.
그 논쟁은 북한의 실제 군사력에 부합하지도 않습니다. 북한은 2017년까지 미 본토 타격 능력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오랫동안 북한이 타격할 수 있는 유일한 표적들은 한국과 일본이었던 겁니다. 만일 북한이 한국 속에 미국만 핵무기로 공격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이 경우 한국인들에게 엄청난 2차 피해가 있을 게 분명합니다.
지금까지 반 벤 디펜 전 국무부 국제안보 비확산 담당 수석 부차관보와 데이비드 맥스웰 아태 전략센터 부대표의 대담을 들으셨습니다. 미국의 전략 자산이 잇따라 한반도에 전개되는 것은 미한 양국의 달라진 대북 기조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전문가들이 평가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미한일 3국 안보 협력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최근 핵무력을 과시하는 등 남북 긴장을 고조시키는 가운데 미국이 최근 잇따라 주요 전략 자산을 한반도에 전개하고 있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5일 미 공군의 B-52H 전략 폭격기가 한반도 상공에서 한국 공군 F-35A 전투기 등과 연합 공중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핵무기 탑재가 가능한 미국의 대표적 전략 자산인 B-52H는 지난달 6일 한국 서해에서 한국 공군과 연합훈련을 실시한 지 한 달 만에 다시 한반도에 출격했습니다. B-52H는 사거리 200km의 공대지 핵미사일을 비롯해 최대 31톤의 폭탄을 싣고 6,400km 이상을 날아가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습니다. 지난달 27일에는 미 해군의 대표적인 전략 자산인 핵추진 항공모함 니미츠함이 한반도에 전개돼 한국 해군과 연합 해상훈련을 펼쳤습니다. 미 해군 항공모함이 한반도에 전개된 것은 지난해 9월 이후 6개월여 만입니다. 니미츠함은 또 이달 3일에는 제주 남방 공해상에서 한국, 일본 해상 전력과 함께 대잠수함전 훈련 등 미한일 연합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이 같은 핵심 미 전략 자산의 한반도 전개는 특히 올 들어 계속 이어지고 있어 주목됩니다. 미국은 지난 2월에 실시된 올해 첫 미한 연합 공중훈련에 죽음의 백조로 불리는 B-1B 전략 폭격기와 F-22 전투기를 보냈고 같은 달 핵추진 공격 잠수함 스프링필드호가 부산 작전기지에 입항해 전력을 과시했습니다. 또 3월에 실시된 미한 연합 공중훈련에도 핵무기 탑재가 가능한 장거리 폭격기 B-52H를 파견하는 등 한반도에 지속적으로 전략 자산을 전개하고 동맹과 함께 연합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미국 전략 자산의 이단 한반도 전개가 새로운 표준이 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Well, this is the new normal, and this is the ROK-US alliance ensuring that we sustain readiness and interoperability of South Korean and U.S. military forces.
한미연합사 작전참모 출신인 데이비드 맥스웰 아태 전략센터 부대표는 7일 VOA에 이는 미한 동맹이 양국 군대의 준비 태세와 상호 운용성을 유지하도록 보장하는 동시에 김정은에게 대량 살상 무기를 사용할 경우 정권을 공격하고 파괴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맥스웰 부대표는 한반도에 미국의 전략 자산을 전개하고 지속적으로 훈련하는 것은 한국에 대한 확장 억제력에 기여하고 미한 양국군의 준비 태세를 확인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며 원래는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던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이딴 전략 자산 전개를 새로운 표준으로 평가한 것은 지난 한국 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에 따른 연합훈련 감소와 전임 트럼프 행정부의 방위비 분담금 문제 등이 겹치면서 전략 자산 전개가 크게 줄었다가 이제 다시 정상 수준을 회복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맥스웰 부대표는 이 같은 새로운 표준은 최고 수준의 연합군 준비 태세를 보장하겠다는 바이든 행정부와 윤석열 정부의 달라진 정책 기조와 의지 때문이라고 평가했습니다.
That is because over the last year, the Biden administration and the Yoon administration are committed.
바이든 대통령과 윤 대통령은 한국을 방어하고 북한의 공격을 저지하며 특히 대량 살상무기 사용을 막겠다는 의지를 보여줬다는 겁니다. 맥스웰 부대표는 미국의 전략자산 한반도 전개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며 이는 미한 양국 행정부의 의무라고 강조했습니다. 로렌스 코브 전 미국 국방부 차관보는 미국 전략자산의 잇단 전개는 한국 내 자체 핵무장 여론을 달래고 확장 억제력을 보장하기 위한 미국 정부의 노력의 일환이라고 진단했습니다.
And I think the other thing that's important, we don't want South Korea to develop nuclear weapons.
미국은 한국이 핵무기를 개발하는 것을 원치 않으며 따라서 전략자산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미국이 한국과 함께하고 있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코브 전 차관보는 또한 북한의 실제적인 경고가 될 수 있는 전략 폭격기나 핵항모를 이끌고 연합훈련을 계속 수행하는 것은 북한의 도발에 언제든 공동 대응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북한에 보내는 효과도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미국 전략자산 전개와 연합훈련 실시가 앞으로 한반도 사안에만 국한되지 않을 것이라며 이를 계기로 미한의 3국 간 군사협력이 더욱 공고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I think particularly Japan, because as you know, Japan and South Korea are, you know, mending their relations.
코브 전 차관보는 최근 한일 관계 개선과 북한이 일본 상공을 넘어가는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상황을 언급하면서 미한의 3국 간 군사협력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도발을 감행할 때마다 3국 간 협력이 더욱 강화되고 정교해질 것이며 개선된 3국 간 안보 분야 협력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정과 더 나아가 경제 등 다른 분야에도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낼 것이라고 관측했습니다. BOA 뉴스 교상진입니다.
한반도 주요 뉴스의 배경과 의미를 살펴보는 쉬운 뉴스 흥미로운 소식 뉴스 동서남북입니다. 북한이 전술 핵탄두를 공개하면서 2년 전 김정은 위원장이 제시했던 5대 국방과업이 하나 둘씩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국방과업은 현재 장벽에 부딪힌 상황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분석이 나오는 것인지 최원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 2021년 1월 국방력 발전 5개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평양에서 열린 노동당 8차 대회에서 국방과업의 5대 핵심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여기에는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과 초대형 핵탄두, 고체 연료를 사용하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핵잠수함과 수중 핵 전략무기, 15,000km 사정권 안에 타격 명중률 제고 등이 포함됐습니다. 현재 김 위원장이 제시한 5대 과업은 상당히 진척된 상태입니다. 우선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은 완성 단계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은 2021년 9월 극초음속 미사일 화성 발령을 처음 시험 발사한 데 이어 2022년 1월에도 두 차례 극초음속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방송입니다.
국방력 발전 5개년 계획의 핵심 5대 과업 중 가장 중요한 전략적 의의를 가지는 극초음속 무기 개발 부문에서 대성공을 이룩한
또 북한은 지난해 7차례나 ICBM을 시험 발사했는데 이는 15,000km 사정권 안에 타격 명중률 제고를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은 고체 연료를 사용하는 ICBM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해 12월 평안북도 철산군 서해위성 발사장에서 추진력이 140톤 포스에 달하는 고체 연료 발동기, 즉 엔진 시험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중 핵 전략 무기도 진전을 이뤘습니다. 북한은 지난달 24일 자신들이 핵 무인 수중 공격정 헤이를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은 28일 미사일과 방사포 등에 장착할 수 있는 전술 핵탄두 화산 31을 개발했다며 그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5대 과업 중 아직 완성이 안 된 것은 핵잠수함과 고체연료 ICBM 그리고 초대형 핵탄두 정도입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추진하는 국방과업 5대 목표가 얼마간 진전을 이뤘지만 현재 각종 장벽에 부딪힌 상황이라고 말합니다. 우선 북한은 지난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인 화성 17형을 7번 발사했으나 대부분 실패하고 성공한 것은 11월 18일 한 번뿐입니다. 또 북한은 최근 전술핵탄두인 화산 30일 모습을 공개했지만 아직 그 위력이 입증된 것은 없습니다. 한국의 무기 전문가인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입니다.
북한이 그 정도의 소형화, 소형화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경량화인데요. 순항미사일 등에서 운용할 만큼의 그런 경량화를 이루었는지 여부도 사실은 미지수입니다.
따라서 북한이 ICBM이나 전술핵탄두의 능력을 입증하려면 화성 17형을 정상각도로 발사하거나 7차 핵실험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ICBM 정상각도 발사와 핵실험은 미국은 물론 중국도 반대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핵실험을 할 경우 미군이 한반도와 동북아에 증강 배치돼 중국의 안보 이익을 해친다는 겁니다. 이런 이유로 워싱턴의 북한 전문가인 켄고스 해군 분석센터 국장은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감행할 가능성과 안 할 가능성 모두 50대 50이라고 말했습니다.
So I say 50-50. I'm not going to say...
북한 수뇌부가 직면한 또 다른 문제는 자신들의 대미 대남 강경책과 위협이 별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북한은 지난해부터 8차례 ICBM을 포함해 72발의 미사일을 발사했지만 미국은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조 바이든 미 행정부는 지난해 10월 국방부의 핵태세 검토 보고서를 통해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할 경우 김정은 정권은 종말을 맞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어 미국은 원자력 항공모함과 B-52 폭격기 등을 한반도 주변에 보내 미한 연합 군사훈련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미군과 한국군은 지난해 3월 13일부터 자유의 방패 연합훈련을 실시한 데 이어 대규모 상륙훈련, 쌍용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이어 미한일 3개국은 3일 제주도 남쪽 공해에서 미 항모 전단이 참가한 가운데 해상연합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또 미국과 한국 공군은 지난 5일 한반도 상공에서 미 공군의 B-52 전략폭격기가 참여한 가운데 연합공중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미국 국가정보국 분석관 출신인 마커스 갈로스카스 애틀랜틱 카운슬 국장은 김정은이 전술핵을 사용하고도 살아남을 수 있다고 믿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한국도 북한의 대남 핵미사일 위협에 위축되는 분위기가 아닙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지난 1월 11일 북한의 핵위협이 계속될 경우 자체 핵무장에 나설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한국은 북한의 핵위협에 대응해 미한 확장 억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과 미국은 지난 2월 워싱턴에서 북한의 핵공격에 대비한 확장 억제 운영 연습을 실시했습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북한의 대남 핵위협이 별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대남 위협은 사실상 위협은 증가시켰지만 한미가 여기에 대해서 양보를 한 게 전혀 없죠. 전혀 없고 오히려 군사협력을 강화했고 일본까지 참여시키는 한미일 군사협력까지 강화시키고 있거든요. 확대시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이 의도했던 소기의 성과는 달성되지 않았다.
또 다른 문제는 북한의 민심입니다. 북한에서 핵과 미사일은 김정은 정권의 존재 이유입니다. 10년 전 김정은 위원장은 주민들에게 사회주의 부귀영화를 약속했으나 정작 달성한 것은 경제발전이 아니라 핵과 미사일입니다. 문제는 핵미사일 개발로 인해 북한의 경제난이 가중된다는 겁니다. 북한이 미사일을 한 발 발사하는데 단거리 미사일은 300만 달러, 그리고 ICBM은 3천만 달러의 돈이 드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게 보면 북한은 지난해 최소 3억 2천만 달러를 미사일 발사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북한이 60만 톤 이상의 쌀을 중국에서 사올 수 있는 액수입니다. 탈북민들은 북한 주민들의 민심이 상당히 나쁘다고 말합니다. 당장 주민들이 굶주리고 있는데 핵과 미사일 개발에 돈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평안남도 평성에 살다가 2021년 한국에 입국한 탈북민 조충이 있습니다.
뭐 가만 앉아서 미사일 놀이만 하지 말고 중국에 가서든지 뭐 러시아이나 뭐 우크라이나에 뭐 이런 주변 나라들에 가서 하다못해 뭐 한국에서라도 한국이나 미국이라도 우리 힘든데 좀 도와달라. 우리 이제 군사놀이 안 하고 제대로 좀 이렇게 살아가갔으니까 도와달라 하면 너도 나도 더울 거 아닙니까?
북한이 5대 국방과업의 목표에 진전을 이룬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아직 남아있는 국방과업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또 날로 악화되는 민심을 해결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VOA 뉴스 최용기입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들으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이 시간은 지구촌 오늘과 아메리카 나우 그리고 주간 프로로 헬로우 서울이 방송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역사 속 오늘 1971년 4월 10일 미국 탁구 선수단 15명이 중국의 공식 초청으로 베이징에 도착합니다. 이른바 핑퐁 외교가 시작된 순간이었습니다. 핑퐁 외교는 제31회 나고야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 출전한 탁구 선수를 비롯한 미국 선수단 15명과 기자 4명이 같은 해 4월 10일부터 4월 17일까지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등을 순방하면서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이후 20년 이상 막혔던 미국과 교류의 징검다리를 놓은 사건을 말합니다. 미중 탁구 대표단은 1971년 일본 나고야에서 제31회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에서 안면을 텄습니다. 1971년 4월 13일 미중 첫 경기가 북경체육관에서 열렸습니다. 붉은 바탕에 하얀 중국어로 미국 탁구팀 환영이 새겨진 플래카드가 대대적으로 붙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 1년 뒤 1972년 4월 27명의 선수단으로 구성된 중국 탁구팀이 미국을 방문하게 됩니다. 이는 미국의 중국 초청에 대한 답례였습니다. 1847년 4월 10일 현대 저널리즘의 창시자라 불리며 퓰리처상을 만든 조셉 퓰리처가 헝가리에서 태어납니다. 1864년 미국으로 이주했고 남북전쟁 때 돈을 벌기 위해서 북군의 기병대에 참가합니다. 그리고 1867년 미국 시민이 됩니다. 하지만 이민자에다 영어도 서툴렀던 퓰리처는 온갖 굳은 일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합니다. 우연히 한 독일어 신문 편집인의 눈에 띄면서 언론계에 처음 발을 내딛게 됩니다. 이후 지치지 않는 열정과 진취력을 가진 기자로 이름을 날리게 됩니다. 퓰리처는 25살의 나이에 세인트 루이스 포스트 디스패치라는 신문사를 세워서 큰 성공을 하게 됩니다. 이후 뉴욕으로 건너가 뉴욕 월드를 인수하면서 신문 경영인으로 유명해집니다. 뉴욕 월드는 정부와 대기업의 부정부패를 고발하는 기사를 쓰기 시작하면서 진정한 언론의 모습을 보여줬고 1911년 퓰리처가 생을 마감할 당시 뉴욕월드는 미국 언론사에서 가장 존경받는 신문이 됩니다. 퓰리처는 죽기 전 뉴욕에 있는 콜롬비아 대학에 언론대학원을 세우라며 200만 달러를 기부했고 이 가운데 50만 달러를 기금으로 삼아 1917년에 퓰리처상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퓰리처상 선정위원회도 현재까지 콜롬비아 대학교 언론대학원에 있으며 시상식도 매년 콜롬비아 대학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방송을 놓치셨나요? 인터넷 웹사이트 www.voakorea.com으로 들어오시면 실시간 방송 청취는 물론 다시 듣기, 방송 원고 보기가 가능합니다. VOA 방송 웹사이트 www.voakorea.com에 많은 이용 바랍니다.